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이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한 주와는 CLF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기독교 지도자 포럼 및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CLF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82만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함께하게 되었고 이번에 이 아프리카 4개국 방문을 통해서 모이 스타디움에서 3천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전에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숙식을 하고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참석할 수 있는데 숙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서 3천여 명의 목회자가 모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기독교 최고 대표인 그 기토왕 목사님이 모든 걸 주도해서 이렇게 행사가 치러지는 걸 보면 또 그분이 몸도 좋지 않는데 그 VIP석에 앉아서 목사님 영접을 할 수도 있는데 직접 그 스타디움 밖에까지 나와서 목사님을 맞이하고 옛날에 그 돈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무시했던 그때하고는 완전 다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종을 저는 뒤따르겠습니다 하시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높이고 또 신뢰하고 그러면서 이번 스타디움 그 집회가 너무너무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소식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가셨을 때 역사하신 소식도 너무너무 따끈따끈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그 뒤에 또 되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기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번 CLF의 가나 그 기독교 협의 대표되는 목사님이 이번에 박 목사님 다녀가시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시고 이번에 축사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가나 부대통령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목사님 그 부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서 부대통령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 부대통령은 무슬림인데 어떻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시느냐. 그분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복음 전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떻게 무슬림인 부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기자의 질문의 요지하고는 상관없이 질문 잘해줬어요. 또 이어서 복음 전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가는 나라마다 이제는 목사님에 대한 명성이 높아져서 전 세계 666개 방송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언론사들도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국 대통령은 몰라도 박우수 목사님은 알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토고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국에 가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야, 여기 토고 기자들은 참 다르다. 방송국 앵커들이 참 다르다.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야, 이 나라 참 복된 나라다. 목사님들이 이제 곁에 함께 다니면서 케냐에서 기자회견 할 때나 방송국 생방송 인터뷰를 할 때나 가나에서 코트디부아르에서 토고에서 겉으로 보기에 별 이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토고의 기자들을 만나고 방송국 앵커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야, 이 나라 참 복된 나라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대부분 앵커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질문을 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간에 자꾸 자르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앵커들이 세 명이나 거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 끝날 때까지 자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토고에서는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참 복된 나라다. 목사님께서 이 토고에 가서,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꼭 한국처럼 그런 나라 같아요. 자원이, 아프리카는 자원이 많은데도 특히 이 나라는 자원도 없고 가장 가난한 나라. 인구도 가장 적어요. 800만 명. 근데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마음이 그렇게 낫대요.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다는 거죠. 13년 전에 목사님이 토고에 가서 이 나라는 앞으로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겁니다. 정말 이 나라 부자 나라고 좋은 나라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형제 자매들이 또 선교사님이 1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래 목사님이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했으면 세계 최고라고 했으면 우리도 세계 최고지 않은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그 중에 필립이라는 형제는 페인트공인데 이 형제는 단칸방에 월 4만 원 월세방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형제인데 어느 날 페인트 공사 큰 공사가 하나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큰 공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저는 못합니다. 근데 그때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때 계속해서 목사님이 전하셨던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겁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겁니다. 이 나라는 부자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토고가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고 최고의 나라면 그럼 나도 최고겠네. 그럼 나도 세계 최고의 페인트공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나 못한다고 했던 일을 전화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간판에도 세계 최고 페인트공하고 이름을 써놨다 하더라.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난 사이 넓은 집을 갖게 되면서 내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100만 원 한국에서도 큰 돈인데 그 나라에서 100만 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그 100만 원 작정도 할 수 있어. 3천 평 땅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자격이 되었을 때 난 세계 최고야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내가 조건이 안 되지만 자격이 없지만 난 세계 최고야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일슨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그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몫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세계 최고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를 매일 듣는 곳이 어디냐면 음악학교예요. 매일 아침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등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나는 세계 최고 피아니스트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를. 야, 이제 이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가지고 이렇게 앙상블이 앉아서 연주하면서 연주소리 들어가면서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좋죠. 그죠? 거기다가 앙상블 연주에 맞춰서 또 합창단이 나와서 직접 영상으로만 보던 합창단이 직접 나와보니까 아, 너무 아름답죠. 그죠? 잘 부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은혜로운 것 같아. 예,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찬송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만 봐도 그냥 마음이 열려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찬송도 잘한다고요? 이 네슨 장로님도 문방구를 하고 있었는데 문방구 간판에 이렇게 전에 최고밖에 없는 문구점 그렇게 간판에 딱 써놓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장로님에게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놓았느냐. 경위가 뭐냐. 그래 장로님이 쭉 간증을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거고 최고의 나라고 부자 나라고 정말 좋은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나라, 부자 나라,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되는 나라, 최고의 나라에 살면서 왜 이 나라가 가난하다고 유럽으로 해외로 다 가야 되느냐. 젊은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문구점을 하고 있고 세계 최고라는 마음으로 산다. 이분이 인도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학용품 파트를 담당을 해서 구매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을 하는데, 나도 같은 토고 사람이지만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다. 내가 당신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뒤에 와가지고 1,000,000원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 그리고 전국에 학용품을 공급해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일을 당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을 전해 듣는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도 소망스럽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아, 그렇네. 나도 세계 최고네. 이렇게 지금 믿으면 되는데, 바보들이죠. 갑자기 여러분이 바보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 그 간증 들으면서 나도 세계 최고다. 예? 나도 세계 최고의 전기공이다. 나도 세계 최고의, 예? 프로그래머다. 우리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무명해요, 유명해요? 참 무명하다는 말 붙일 가치도 없는. 아니, 내가 뭐 유명하고 무명하고 그런 걸 지금 논할 재개가 될 만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유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예요? 아, 무명한 자라고요? 아, 유명한 자요? 아이고, 저기 흰머리 소녀 할머니도 유명한 자예요? 뭘 자랑할 게 있다고요? 말씀이 유명한 자라고 했으니까 유명한 자인 거죠, 맞죠? 그래. 또 여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같으나,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눈에 비춰진 형편과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내 형편과 정반대편에 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근심하기 좋아하죠, 그죠? 기뻐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여튼 근심을 땡겨 사는 분들이잖아요. 네. 꼭 근심을 갑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나 성경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언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그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됐어요? 부요하고, 말씀대로, 아, 나는 부자구나.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손에 쥐어진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가졌어요? 갖지 못했어요?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과 말씀을 믿기보다 형편을 믿는 사람은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마음이 옮겨가야 되는 거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로, 무명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 때는 늘 쪼달리고 자기 속에 형편 속에 매이고, 뭘 하나 해보려고 해도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해,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마음에서 이미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명한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유명한 자라고 하시네, 그쪽으로 마음을 딱 옮기고 나면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자로 또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부터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벌벌벌벌 떨면서 부담스러워서 마음에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았는데, 야, 너 유명한 자잖아, 왜 그렇게 살아? 야, 너 부자야, 왜 언제까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참 꼬질꼬질하게 살 거야? 그 저 시골에 토고의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자동차가 들어가는 도로도 없는 마을이라. 저쪽 동네로 건너가는 또랑에 나무로 대충 이렇게 메꿔가지고 다리를 나눴는데, 그것도 물에 떠내려가가지고 저쪽 동네로 건너갈 길도 없는. 근데 거기 현지인 사역자가 선교사님께 여기 와서 마인드 강연 좀 해주세요. 마인드 강연 좀 해주세요. 그곳에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해요. 여러분 마음의 마인드가 맡기면 이 동네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올 겁니다. 시장도 나올 겁니다. 가서 마인드 강의를 했다가 마인드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확실히 추장부터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바뀐 거예요. 아이고 장관 어머니, 아이고 시장님 어머니네, 우리 아들 나중에 사장 된대. 그러면서 인사가 바뀐 거예요. 그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끊겨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선교사님이 이 다리를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나, 한 100만 원이면 놓을 수 있나요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저 외국인이 이런 시골 마을에 와서 무엇 때문에 저기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지? 다가온 거예요. 거기 이제 추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도로공사 직원. 그래가지고 세상에 외국인이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되겠느냐 해가지고 정부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추장님이 그런 가난한 동네 가면은 자꾸 뭘 도와달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장님이 그 직원에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날 겁니다. 시장이 날 겁니다. 장관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쫙 닦이고 아이들이 교사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우리 시골 어릴 때 집으로 이렇게 처마만 해놓고 다 찌그러져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끼리 공부를 한대요. 그곳에 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 마인드가 바뀌니까 그 시골 마을에 차도 들어가지 않는 그 동네에 변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변화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변화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번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그리고 목요일 날 CLF 모임을 가졌는데 처음으로 500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호텔에서 500명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한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고 그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과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또 복음 전해 주시는 거죠. 한국은 기독교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또 기자는 그런 말을 안 놓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은 기독교 후진국이라고 하셨는데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교류하기 위해서 그 총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사무실 안에 있으면서도 만나주지도 않더라.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어느 교단에 교파가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교파가 생겨지는 거냐?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안 되고 교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 후진국이라고 하는 거다. 다른 나라에 가고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오순절교 이런 교단이 다 연합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둘도 연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교류할 준비가 다 됐는데 사람들은 교류하려고 하지 않더라. 나는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 그 주관을 가지고 살지. 그래서 기독교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23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24절이 있는데 왜 24절에 넘어가지를 않고 23절에 머물러서 사는지 모르겠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나를 의롭게 해놓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24절을 안 믿고 있는 거다. 우리 CLF에서 매주 저들 지역의 CLF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참석을 하셨어요. 다들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희성교단의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기독교 언론사들,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한 목사님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들으면서 저번에 복음을 한번 들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내 마음에 24절이 믿어졌습니다. 나도 의롭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도 하고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카톡을 보내서 성경 구절을 보내준대요. 전에는 그냥 그 성경 구절 하나 보내주면 그걸로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생겼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보내고 있는데 잘 썼는지 한번 봐주세요. 젊었든지 늙었든지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늘나라에 가려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로마서 3장 23절만 믿지 말고 로마서 3장 24절 100번만 읽어보세요.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오셨더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가 이런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죄인인 것 같으나 의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 분명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나는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네. 그러면 저도 의롭습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오늘 28장 6절을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자, 에서가 한 일이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은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네. 그러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또 다른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스마엘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취하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 자, 이 에서가 하는 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아버지를 거스리고 멸시하는 일입니까? 이건 아버지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에서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거스리는 일이고 에서가 하는 일은 아버지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근심을 끼치는 거고 에서가 하는 일은 아버지를 불편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일을 하는 거라 말이에요. 여러분 므이보셋이 다윗이 왕궁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갔어요. 병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왕이 도망을 가는데 병거 타고 안전하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지금 도망자의 위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쫓겨나듯이 안궁을 벗어나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므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이하고 있어요?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영접을 하는데 발을 맵시내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으니까 이게 왕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왕의 마음에 불편을 주는 걸까요? 다윗 왕의 마음에 불편을 주는 거.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 주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므비보셋처럼 당당하게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기뻐하며 살던 그 므비보셋이 지금은 완전히 추한 몰골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왜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지요? 두 다리 절뚝발이니까요. 왜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사울의 자손이니까요. 원수의 자손이니까요. 왜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다윗과 함께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내가 두 다리 절뚝인데 도망가는 왕과 함께 가다 보면 나 때문에 왕이 해를 당하지는 않겠나? 나 때문에 불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신 그가 약속을 믿는다면,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어디를 가든 함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함께 간다는 게 자꾸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쩔뚝쩔뚝하고 뒤처져서 자꾸 다윗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형제 자매들도 아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괜히 목사님에게 해나 폐나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면서 자신 속에 연약한 속에 나약한 속에 갇혀서 고립돼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내가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이 잘한 거, 인간이 선한 거, 인간의 의로운 거, 인간의 진실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에서가 보는 세계, 야곱이 보는 세계가 다르고 에서가 믿는 것과 야곱이 믿는 게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자,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려는 해가 진지라 저가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에 야곱은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는 세계가 어떤 세계죠? 하나님과 연결된 세계. 아멘. 하나님과 그가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야곱을 향한 계획과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한번 빼먹으면 천국 가는 이 사닥다리가 하나씩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금요일 날 우리 정현 사모 할머니가 소천을 하셔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어. 가기 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거의 어릴 때부터 자기들을 길러주셨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전에 수양에도 가시고 구원을 받고 좋아하셨는데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온 이후로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셨고 요양원에 이제 계시다가 자세하게 이 복음을 전해드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모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머니에게 전에 복음 전할 때는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치매가 오고 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 복음을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해서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우리 할머니 어떡하나 가만히 생각하는데 바보가 따로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왜 걱정하지? 그 여러분 눈초리가 그럼 걱정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걸 왜 걱정하지? 치매가 와서 대화가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신 거죠, 그죠? 근데 구원은 이미 그 전에 받으셨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구원은 이미 그 전에 받았으면 구원 받을 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딱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성 이 할머니 성씨가 아주 그 흔하지 않은 성씨. 소순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정현 사모 할머니 소순이 해가지고 딱 기록이 돼 있으니까 치매가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생명책에 이름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졌다고요?
아, 안 지워진다고요? 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멘. 그 그러면 제가 이제 가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할머니가 치맥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그래도 치매가 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친이면 확실하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벗고 주님 품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정현삼.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 걱정할 걸 걱정을 해야지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한번 빼먹으면 천국 가는 사닥다리 빠진다. 소망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절망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왜 11조 안 빼먹고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에서 감사해서 내 인생 전부라도 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 내가 너에게 명한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에서는 형편을 믿고 형편을 바꾸려고 하고 야곱은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말미암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에서처럼 형편을 믿고 형편을 따라 형편에 이끌려서 형편의 종이 돼서 형편이나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갈 거냐? 형편이 뭐가 중요하냐? 형편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셔. 붙잡고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거야. 나를 떠나지도 않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모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나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우린 세계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린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만 여러분 자신이나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한번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리고 부딪혀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망할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우리 작년에서 투모로우 북한 독서토론 했는데 그 편집자가 쓴 내용이 패배를 받아들여라. 사람들은 늘 성공한 사람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을 실수를 허물을 연약함을 패배를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많은 건데 제 인생 속에도 하나님 실패를 주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다 비우시고 근데 사단이 내 속에 어떤 생각을 주느냐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지나 그거는 바꿔서 말하면요 바꿔 말하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만나고 절망적인 형편도 지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하신 약속이 돼서 여러분의 신년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나도 이제 세계 최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목사님이 한국의 기독교를 우리가 이끌어갈 거다 앞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이끌어갈 거다 그러셨는데 대전 충청 지역의 기독교를 우리가 이끌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전 한박교회입니다. 기쁜 소식 한박교회 알겠습니까? 대전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고 우리는 최고의 성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주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형편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하나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나에게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년 전 우리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할 사람 없으면 나무를 쳐다보고라도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랬죠. 그죠? 그래 이제 인사만 해도 성경 공부다. 왜? 인사만 해도 성경 공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산을 다니는데 오르고 내리는 동안 만나는 사람 많잖아요. 계속 인사를 했대요. 근데 인사하니까 가까워지더래요. 그 중에 한 분이 두 달 동안 인사를 했는데 끄떡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고 굳어진 얼굴로 가던 분이 두 달째 인사하니까 조금 반응을 보이더래요. 고개를 끄덕하고 가더래요. 또 계속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받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 인사하니까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고 나니까 나도 전에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첫 만남이 인사만 해도 뭐다? 성경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칸타타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합창단을 미국에서 비행기 싹 들여가지고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칸타타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15일 날 해요. 12월 15일. 15일은 박 목사님을 모시고 하루 하고 16, 17, 18, 19, 20 일요일까지 오후 3시 저녁 7시 반 해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단체로 누가 이런 관람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이 자리를 가득가득 5일 동안 두 번씩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여기 땅 예배당 나가면 동네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 그분들 다 초청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제 다 채워졌죠? 예. 그래서 우리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명품 영화를 이곳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은 그렇게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18년도 예술의 전당에서 칸타타 공연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길을 열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그때처럼 우리가 이번에도 초청도 하고 후원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면서 최고의 크리스마스 또 최고의 이제 연말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마음으로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